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이달 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를 G20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 최소한 3천억 달러어치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올바른 시점에 시행하겠다고 아일랜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G20 이후 어느 시점에 관세 부과 계획을 짜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별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무역 통상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세관 당국은 이달 1일부터 입항하는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당 품목 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6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보복 관세를 단행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 집권 보수당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당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사임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실패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2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절차입니다. 다수당 지도자가 총리를 맡는 의원 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여당 대표 사임은 총리 사퇴를 의미합니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 보수당 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차기 총리에는 마이클 고브 환경장관과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 등 1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 하원의원 313명 가운데 존슨 전 외무장관 지지그룹이 40명이고 고브 환경장관과 헌트 외무장관은 각각 30명씩을 확보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남부 과테말라 접경 지역에 방위군 병력 6,000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문제 고위급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향후 협상 일정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에브라드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는 또한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국가 출신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한 수용시설과 검문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에브라드르 외무장관이 이끄는 멕시코 대표단과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 문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이주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부터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 세율을 매월 인상해서 10월에는 2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일본의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어제 도쿄 요코다 미 공군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7억 6,800만 엔, 미국 돈으로 약 707만 5천 달러를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일본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군 항공기 소음 외에도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함께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나오는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일상생활 방해와 심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쿄 법원은 지난 2017년 1심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인 기지 주변 주민 1천여 명이 함께 낸 미군 항공기 비행금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인 미국의 행위에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에 관할 권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베레스트산 대청소 과정에서 쓰레기 11톤과 함께 시신 4구를 수습했다고 네팔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팔 관광부는 지난 5일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소통과 찢어진 텐트, 깡통을 비롯한 폐기물 11톤을 걷어들였다고 공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국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이 1년 사이 크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오후에 평안북도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중 15개국은 군사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56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31개 나라는 적어도 두 차례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군사와 사업,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나라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나라는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 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과 홍콩,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군사부문 위반에서 위반 행위가 드러난 15개 나라 가운데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4개 나라는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를 위반한 나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는 이들 56개 나라들의 대북 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들이 상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가 북한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라며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 통로로 알려졌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여전히 이들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시리아의 경우 북한의 무기 전문가들이 상주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여권 정보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파나마와 토고, 코모로스 등의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에서 실린 석탄을 공해상에서 옮겨 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류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전달에 비해 공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두 달간 약 3,0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중국이 3월과 4월 각각 1,194톤과 1,829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다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 톤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에서 6만 5천 톤으로 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 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는 지난 1월과 2월 각각 478톤과 691톤의 반입량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4월에 1829톤은 지난해 보고 의무가 생긴 이후 5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다만 최근 정제유 반입량을 크게 늘린 러시아에 비해선 여전히 작은 규모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5,976톤과 4,382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에 6,983톤 이후 3개월 연속 예년에 비해 반입량을 늘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3월과 4월 반입량은 아직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로 1월에서 4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4,552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상한선의 약 22에서 24% 수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총 48,441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체 허용치의 74에서 80%로 안보리 가정한 연간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북한에 반입된 양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전달받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지만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유류는 이번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5일 공개한 자료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활동이 계속해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지 서쪽에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적 물체가 등장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레일러로 보이는 이 물체는 지난 2월 16일 또는 17일 단지 서쪽 끝 근처에 나타났다가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 근처에 있던 트럭도 3월 28일 사라졌는데 이후 기체 원심 불리기 시설 옆에서 약 20피트 길이의 원통 또는 선정용 컨테이너가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같은 자리에 등장했지만 5월 28일 이후로는 위성사진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산팔로스는 트레일러로 보이는 이 물체의 모습과 기체 원심 불리기 옆에 있는 원통 또는 선정용 컨테이너의 모양으로 봤을 때 문제의 물체는 액화 질소 탱커 트레일러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액화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산팔로스는 이 물체가 액화질소 탱커 트레일러가 맞다면 트레일러 저장 탱크에 액화질소를 다시 주입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차량을 세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이 계속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단서라고 산팔로스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다음 주로 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현재 비핵화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현재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순의 회담에서 미국은 선핵 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 실책을 범하였으며
북한은 최근 들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영 매체와의 문답 형식 논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계속되는 북한의 이런 요구에 대해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자 워싱턴 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약속 이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미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줄곧 명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다시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는 말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자신도 김 위원장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at the appropriat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재촉하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달리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한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을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이 1년 사이 크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북한을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CNN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31일 사이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가 북한이 미국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조사 때 47%와 비교할 때 약 1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이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36%는 북한을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혀 미국인의 70%가 여전히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33%보다 소폭 오른 수치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북한과 같은 수준인 34%였고 중국은 25%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중간 수준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이 북한보다 낮은 25%로 집계돼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이 가장 많은 위협을 느끼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은 41%였습니다. 이는 48%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지난해 6월 조사보다 약 7%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5%로 지난해 40%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기존 추정치를 크게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선 5차례의 핵실험에 비해 폭발력이 12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크루즈 대학의 손 레이 박사 연구진은 북한 6차 핵실험의 위력이 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140킬로톤보다 80%가량 더 큰 250킬로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박사와 연구진은 2017년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당시 감지된 지진파와 음파 자료를 모아 430에서 710m 깊이 땅속에서 다양한 암석 기반을 통과하는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규모 6.3의 인공지진을 유발했는데 이때 발생한 P파와 S파 기록을 세계 여러 지점에서 수집하고 비교 파동 균등화 기법을 동원해 기존 자료보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최근 미국 과학학술지 지구물리학연구저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처음 5번의 핵실험이 진행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핵 역량이 마지막 6번째 실험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레이 박사는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핵실험 규모를 1킬로톤에서 20킬로톤까지 꾸준히 증가시켰다며 이후 불과 1년 만에 250킬로톤으로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증폭은 핵 분열탄이나 수소폭탄으로 알려진 열핵폭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원자폭탄은 원자핵 분열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리지만 수소폭탄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이용한 원리로 위력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250킬로톤의 위력은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6배에 이릅니다. 워싱턴 DC에서 터질 경우 중심부의 모든 주거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미 지구물리학협회의 의뢰로 연구 결과를 분석한 스티븐 기본 노르웨이 지진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6건의 북한 핵실험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 연구위원은 특히 2017년의 비약적 발전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6차 핵실험의 결과를 봤을 때 북한 핵은 매우 파괴적이며 무서운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에 정보 확산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애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거 북한의 도발에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미국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현실을 알리는 방안을 택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전투 분야에서 가장 비대칭적인 분야는 사이버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최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주제로 한 대담에서 2014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인 할리우드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s probably the most asymmetric of all battlefields. And I remember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when the North Koreans attacked Sony. And if the North Koreans were willing to attack us over a bad movie,
북한이 미국의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또 다른 어떤 수단으로 미국을 공격하려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강하게 대응하고 억지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Let's respond with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would cause Kim to have to think, do I want to go through this again if I hack into some other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company.
미국이 정보 확산으로 대응했다면 김정은이 다음에 또다시 미국 기업을 공격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프 위원장은 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The South Koreans, when they're attacked even with artillery by the North, don't always respond with artillery. They often respond with information. They turn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은 북한의 포격에 대포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정보 유입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독재 정권의 현실과 핵 프로그램을 위해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알렸다고 시프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이를 지켜본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회에 만연한 뇌물을 일종의 자구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7일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해 국경 통제와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19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서 책임저자인 통일연구원의 김수경 연구위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불하는 뇌물의 액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15,000위안인 경우도 있었고 3만위안, 4만위안인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서 1,000,000원을 보내와가지고 그거를 뇌물로 바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김 연구위원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뇌물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탈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백서는 또 최근 들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자들이 주로 구금돼 조사를 받는 국경 지역의 집별소와 보위성 구류장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행 기도에 따른 정치범 수용소 수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탈북을 알선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와 관련해선 사회 내 만연한 뇌물수수에 관한 증언이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뇌물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이 뇌물을 일종의 자구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결됐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뇌물을 주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식의 관행이 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백서는 수사나 구금시설, 재판 과정 등에서 뇌물 수수에 관한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며 이는 북한의 사법기관과 관료사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행증 발급이나 주택매매, 직장 배치 등과 관련해서도 뇌물 수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에는 여전히 성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뇌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안 좋을 경우에 아주 좋은 그 고위직 간부는 될 수 없지만 중간급 간부 정도는 뭐 행정 뭐 관리 정도는 돈으로 어떻게 뇌물 같은 걸로 할 수 있다 이런 증언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조금씩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뇌물 수수 관행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선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식량이 계급과 기업소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돼 상당수 주민들이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백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녹화물 시청과 유포, 마약 거래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사형 집행 사례가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공개 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공개 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제출과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 참석하는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위주로 뭔가 인권을 좀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뭐 미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단초들은 있는 것 같아요.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시작점 삼아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35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외교를 활발히 했지만 인권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가 6일 2018 인권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매년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여러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에 가시적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정보와 사회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언론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전할 자유가 없고 정권의 이념과 선전을 부정하는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미리암 시어먼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달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이런 북한의 언론 자유와 감시, 검열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ending all surveillance and censorship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media and communications.
시어먼 차석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인 매체나 정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며 북한 정부가 개인과 단체, 언론, 소통에 대한 모든 감시와 검열을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갖는 자유,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찾아 받아들이고 또 전파할 자유를 갖는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19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7월 캐나다와 함께 런던에서 국제 언론 자유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가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건 추가적인 선택 사안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 10명 중 1명이 현대판 노예 피해자라는 호주 민간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임금 혹은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어린이들도 주기적으로 모내기와 나무 심기 혹은 지역 활동에 동원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영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북한 어린이 보호와 교육 캠페인을 위해서 유니세프 방콕 지역사무소에 7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 평양을 방문해 제시한 권고안 이행은 지난해에도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불행하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산가족의 복지를 사소하게 간주해 불과 몇 시간만 상봉케 하고 고령화되는 가족은 서로 다시 만날 기약조차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영국 정부가 촉구한 12년제 남녀평등교육 공동선언결의에 서명한 것은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평양주재 영국 대사와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또 영국 외교부 관리들과 런던의 북한 대사관 관계자 회동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정권에 유엔 인권 담당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와 전 현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한 국제 종교 자유 포럼에서 탈북민 작가 지현아 씨가 북한의 종교 박해를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북한판 대량 학살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살립니다. 지난해 7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장관급 회의 연단에서 눈물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를 외쳤던 탈북 작가 지현아 씨. 지현아 씨가 이번엔 타이완의 연례 국제 종교 포럼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Rising to the Challenge, 도전을 고취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매년 다른 주제를 놓고 전 세계 종교 박해 국가들의 실상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연설한 포럼에는 천 젠런 타이완 부총통, 베스티안 베더 유럽연합 의원, 티나 뮤포드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정책연구부소장 등 40여 명이 연단에 섰습니다. 1998년 첫 탈북 후 세 번의 강제 북송과 네 번의 탈북을 거쳐 2002년 한국에 정착한 지현아 작가는 연사들 가운데 기독교 박해 국가에 의한 고문 피해자로 섰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부의 고문 피해자가 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지 작가는 연설 내용을 VOA에 소개했습니다. 18년 연속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은 저와 북한 주민들에게 생소한 단어였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라고 시작한 연설이 17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하는 지현아 작가.
모든 분들이 너무 놀라셨어요. 사실 7분이었어요. 연설이. 그 폭력과 함께 저의 연설이 7분이었고 사실 저는 그냥 강단에 서서 자유롭게 제 마음에 원래 담아두었던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17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제가 하는 연설에 다 귀를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제작가는 연설에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십니까? 라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고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단다 라는 울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됐고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탈북과 강제 북송, 교화소 수감 등 4년의 기간 동안 고문과 인신매매, 강제 낙태 등 여성으로서 겪은 고통은 성경책 한 권도 용납하지 않은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에서 시작됐다고 제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다른 자유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며 나라의 체계조차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적가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이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얻은 것은 시스템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라에는 자유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 신앙의 자유를 가로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일개 피조물이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를 이제 김씨 일가가 빼앗고 박해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행태이고요. 그리고 북한 김씨 일가는 태양신인 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이비 주체사상교입니다.
지작가는 연단에서 미국이 1998년에 국제종교자유법을 만들었다며 종교의 자유가 특별히 우려되는 국가로 지정된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법을 기초로 해서 정말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더욱 가해야 한다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더욱더 대북 제재를 가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자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당당하게 북한의 종교 자유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춰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내뱉는 등 북한의 이제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때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티나 뮤포드 정책연구 부소장도 포럼의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뮤포드 부소장은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작가의 연설은 매우 깊은 울림을 줬고 국제사회가 종교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뮤포드 부소장은 지작가가 지난해 7월 미 국무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종교자유 장관급 회의의 증언자였다면서 당시 획기적인 성과를 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케네스 스타 전 미 연방항소법원 판사도 이날 연단에 섰는데요. 지작가의 연설은 매우 강력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It was extraordinarily powerful and moving. She told her story. About escaping from North Korea more than once, and then she went into some detail about her experience, including most dramatically the forced.
스타 전 판사는 지작가의 연설 내용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탈북 이후의 행보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전 판사는 지작가가 경험한 상황들은 유엔 헌장에 담긴 기본 권리를 끔찍하고 비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인 인권선언은 모든 개인에게 매우 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종교를 가지려다 감옥에 갇히고 죽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김 씨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of course, is how do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force these rights? And the primary way of trying to influence the regime is through sanctions.
And of course, 김정은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체제가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지현아 작가는 이번 포럼에서 만난 여러 명의 인사들 중 케네스 스타 전 판사 부부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 작가는 이들의 격려와 지지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이 열매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저지만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전데 이렇게 정말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하나로 견뎌서 순교까지 당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정말 너무도 존경스럽고 그리고 제가 매일 너무 호강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제가 박해받았던 사람으로서 먼저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높은 왕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위로받길 원합니다. 조금만 견뎌주시고 함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길 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을 오가며 한반도를 취재해온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양의 화려한 외관 변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을 10번 넘게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집중 취재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어떤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까?
I mean, in some ways it stayed exactly the same. As a journalist, it's still just as difficult as it always was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country.
기자들에게 있어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어렵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보여주기 원하는 진열장 같은 도시인 평양은 매우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많아졌고 볼링장,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또 평양의 일부 지역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정권을 지지하는 특권층의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지지층의 삶을 개선하려 했고 특히 자신의 나이 또래인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쓰신 기사에서는 평양을 미국 맨해튼에 빗대서 평해튼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왜 국제사회가 이 단어에 반응했을까요?
I can't take the credit for that word. I did not coin it. I just reprinted it. It's called Pyeonghaetun by
제가 공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신문에 소개했을 뿐이니까요. 평양에 사는 외교관들과 서방인들이 평해튼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주목을 끈 이유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북한의 수도에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한 단어로 압축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화려해졌고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평양 주민들은 돈을 쉽게 빨리 벌고 돈 많은 자본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물론 맨하튼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요. 한 번은 제가 대동강 남쪽에 서서 북쪽의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감시원이 제게 두바이 같죠?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두바이를 가봤냐고 물었는데요. 그 감시원은 중국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평양을 두바이에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죠.
파이필드 지국장님은 또 2016년에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습니다. 외신의 취재를 엄격히 통제하는 북한 당국에 항의하는 행동이었습니까?
No, it wasn't a protest. But having said that, the North Koreans were very puzzled and did not realize what I was doing. So
항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할 당시 북한 당국자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었죠. 북한이 제 7차 노동당 대회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대했던 2016년에는 페이스북 라이브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저는 그 해에 북한의 제 전화기와 심카드를 처음으로 가지고 갔죠. 과연 생방송이 되는지 시험적으로 시도했는데 3G 신호가 충분히 강력한 장소는 몇 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37층에 있던 제 호텔 방이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제 눈에 보이는 북한을 비춰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채팅장에는 너무 위험하다. 살아서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북한 정부가 허락한 장소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뒤늦게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저를 영상으로 찍는 줄 알았나 봐요.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취재하러 평양을 방문한 서방 기자들은 북한의 통제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소수 외국 기자들을 초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현장을 공개했지만 역시 방사능 측정기구를 압수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했죠. 반면 미국 CNN 방송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들이나 고위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단독 인터뷰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정권이 서방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They have maybe gotten a little more tactical in the way they engage with the media and the way they try to spin.
북한은 언론과 관계를 맺고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 좀 더 전술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미한 변화죠. 북한이 갑자기 지혜로워지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언론에 좋은 기사를 내길 원한다면 공장이나 병원에 기자 130명을 한꺼번에 데려가는 것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쓸만한 기사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좀 더 슬기로웠다면 제대로 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견학들을 기획했겠죠.
파이필드 지국장이 집필한 김정은 위원장 평전 마지막 계승자가 최근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다른 책들과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I think there's no book in English about Kim Jong-un so far. I mean, there have been books in Korean and in Japanese. And
지금까지는 한국어와 일본어로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이 출간됐고 영어로는 처음입니다. 제 책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어떻게 그가 지금의 인물이 됐는지를 포괄적이고 호소력 있는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무에 매우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 또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병진 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는데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2016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인 고영숙 씨와 이모부 리강 씨를 단독 인터뷰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They talked to me because at that time the uncle in particular, Ri Gang, he was trying to get back into North Korea's good.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리강 씨는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양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했죠. 리강 씨는 자신이 북한을 잘 알고 미국에도 20년이나 거주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가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모인 고영숙 씨는 남편이 북한에 돌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지 못했죠. 인터뷰 당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범한 아이로 묘사하기 위해 매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고 농구를 좋아했고 숙제를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얘기에 비춰보면 김정은은 물론 응석받이였지만 꽤 평범했고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지만 김 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또 파이낸셜 타임즈의 워싱턴 특파원으로 북한을 취재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도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얼마나 다른가요?
Yes, of course, there's a lot of difference. I think in South Korea, there is a better understanding in a way because of the shared language and the shared history.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보수와 진보 중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은 극과 극을 달리죠. 심지어 북한에 대한 정보 사안도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피상적입니다.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셨는데 취재 대상으로부터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독특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Yeah, and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stay detached, like when you're talking to, especially women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심히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의 끔찍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전혀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강제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제 자신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에 두고 떠나는 어머니들의 얘기가 가장 제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기자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취재한 내용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러한 감정들이 기사에 투영됐을 때 독자들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차례 넘게 북한을 방문하며 현지 상황을 근접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베이징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가 방송됩니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반독점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2년 6월 7일 미드웨이 해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태평양의 전략 요충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려던 일본 항모 기동부대가 벌떼처럼 기습적으로 달려든 미국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참패를 당한 전투입니다. 흔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와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해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7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00여 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1978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과 유대교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은 교황은 모두 3명입니다.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2006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리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